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다섯째 날에 저희를 하나님의 존전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니가 젖 먹는 자기 아이를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손바닥에 새기시며 역사해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여기까지 인도받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길을 돌아보건대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를 때가 많으며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길은 우리가 가기를 원하는 길보다 훨씬 더 높았음을 기억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우리 길을 참 많이 고집하고 나의 능력으로도 충분히 내 인생을 잘 만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다가 인생길에서 길을 잃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순종하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갈수록 우리의 걸림돌은 언제나 나 자신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의 미숙함과 나의 옹졸함이 나를 넘어뜨리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어렵게 만듦을 경험하곤 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더욱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역사하심을 또렷하게 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람 군대가 온 성을 둘러싸서 두려움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게하시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군대가 아람 군대를 포위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한 우리 교회를 그렇게 보호하고 계심을 확인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천국을 믿으며 천국보다 더 좋은 곳이 없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천국보다 이 땅에서 더 잘 살고 싶고 천국에서 받을 상급보다 이 땅에서 더 대접받고 더 잘 살고 싶은 소망이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직장에서 교회에 없던 보너스만 한 번 더 받아도 한량 없이 기뻐하는데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고 상급을 주신다고 해도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보다 내 인생을 즐기기를 더 좋아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영원과 하나님께서 주실 상급에 고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는 것인지, 어떤 삶이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는 것인지 진지하게 생각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정직하게 돌아보건대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역사이심을 고백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고 했던 그것이 우리 모두의 고백임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려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듣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6절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강하고 담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에서 초점이 기다리다에 있지 않고 여호와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만약 제 아들이 자기 생일을 앞두고 제게 이렇게 말했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아빠, 제 생일이 꼭 한 달 남았어요. 생일에 꼭 게임기를 선물로 사주세요. 꼭 사주실 줄로 믿어요. 그 다음날 또 말합니다. 아빠, 제 생일이 29일 남았어요. 꼭 생일에 선물을, 게임기를 사주실 것을 믿어요. 그 다음날에는 28일 남았다고 그러고 또 그 다음날은 27일 남았다고 그러고 계속해서 말합니다. 아들이 20일을 남겨두고는 3일마다 철야를 하면서 말을 합니다. 10일을 앞두고는 철야도 모자라서 그 하루에 한 끼씩 금식을 합니다. 그리고 딱 3일 남았을 때는 철야와 온종일 금식을 하면서 제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침내 아들의 생일이 되었습니다. 제가 선물을 사들고 갔겠습니까? 안 사들고 갔겠습니까? 그것은 제 인격과 제 능력에 따라서 다릅니다. 아들이 그토록 제게 열심히 요청을 해도 제가 아들의 선물을 사가는 것을 잊어버리거나 아니면 아예 아들이 그렇게 요청을 해도 그에게 필요 없는 거야. 안 사줘도 돼 하면 제가 빈손으로 갈 것입니다. 또 아들이 그렇게 요청을 했는데 내가 사주지 않을 수가 없지, 내가 반드시 사가야지 그렇게 생각을 해도 제가 그 게임기를 살 돈이 없으면, 능력이 없으면 사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들의 생일에 선물을 사들고 가는 것은 아들이 제게 그것을 요청한 횟수나 그 간절함보다 제가 어떤 사람이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제가 건강하고 또 바른 인격을 가진 아버지라면 아들이 요청하지 않아도 단지 게임기뿐만 아니라 그 아이에게 필요한 것을 다 준비해서 줄 것입니다. 생일날만 주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도 다 준비해 놓을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열왕기상 18장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땅에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아합 왕을 만나러 갔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아합 왕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갈멜산으로 불러달라고 했습니다. 그때 부를 때에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도 함께 불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늘에 기도를 해서 응답하시는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인하자는 것입니다. 당일에 엘리야 선지자는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와 바알 사이에 양다리 걸치지 말고 어느 한쪽을 택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은 꿀먹은 벙어리였습니다. 먼저 수가 많은 바알 선지자 450명이 시작했습니다. 아세라 선지자는 오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바알 선지자 450명은 소 한 마리를 각을 떠서 장작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불은 붙이지 않았습니다. 하늘에서 불로 응답하시는 신이 하나님으로 인정하자고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열심히 바알 신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바알은 불러도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놀리기도 했습니다. 혹시 바알 신이 자고 있거나 화장실을 갔거나 여행을 간 것 아닙니까? 그랬더니 낮이 되자 바알 선지자들은 다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칼과 창으로 자기 몸에 상처를 내어가며 피를 흘려가면서 바알의 이름을 불렀지만 저녁 낮에까지도, 저녁이 될 때까지도 바알 선지자는, 바알은 유구무원, 아니 사실은 정확하게는 무구무원이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의 차례가 되어서 무너진 제단을 쌓고 그리고 거기다가 소를 잡아 각을 뜨고 거기다가 물을 갖다 부었습니다. 그래서 그 물은 도랑까지 흘러넘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달라고 간구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재물과 장작을 태운 것은 물론이고 그 도랑에 있는 물까지 전부 말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과 엘리야 선지자는 바알 선지자들을 잡아서 기손 시내에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비가 오기를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를 하는데 땅에 무릎을 꿇고 그 무릎 사이에 얼굴을 넣고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3년 동안 내리지 않았던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바알 선지자들은 엘리야 선지자보다 훨씬 더 많은 정성을 들였습니다. 심지어 그네들은 칼과 창으로 몸에 상처를 내어가면서 피를 내려달라고 절규했습니다. 숫자도 엘리야 선지자보다 450배나 많습니다. 그 소리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얼마나 장엄하게 보였겠습니까? 그러나 하늘을 주관하는 신은 바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우리의 정성보다 대상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에서 그 초점이 기다리다 있지 않고 여호와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려야 하는 것이 틀림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기다려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본래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1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과거를 세 용어,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로 표현합니다. 비방자는 상대를 말로 모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주의자, 유대의 율법주의자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들이 예수님을 기소했던 이유가 자칭 하나님이라고 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을 유대인들은 견딜 수 없었습니다. 자기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입에 담지도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닮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부르고 또 하나님과 자신이 하나라고 하니까 견딜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십자가에 달았습니다. 옛날 개역 성경에는 그러한 모습을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똑같다고 하니까 참람하다고 그랬습니다. 신성모독, 참람하다, 비방하다 이것이 다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비방자였다고 하는 것은 말로 다른 사람들을 해코지했다 정도가 아니라 나는 과거에 하나님을 모독하던 사람이었습니다의 의미입니다. 박해자는 달아나는 사람을 따라가서 쓰러뜨리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과거에 자기를 무서워해서 도망가는 사람을 끝까지 따라가서 폭력을 행사하던 그런 존재였습니다. 실제로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겠다고 대제사장으로부터 공문을 받아서 다메섹으로 가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길로 가다가 주님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세 번째로 그 폭행자라고 하는 말은 거만한 사람, 다른 사람을 학대하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다른 사람을 억박질렀다는 것입니다. 더 편한 말로 요즘 용어를 빌면 깡패였다는 겁니다. 이것은 바울이 과거에 얼마나 형편없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런 삶을 살았던 것은 몰랐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까? 아닙니다. 바울은 당대의 석학이라고 알려졌던 가말리엘의 문하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몰랐다는 것은 주님을 인격적으로 몰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아닌 단순한 열심은 자기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을 상하게 하는 흉기가 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신앙에 있어서 자기의 출발점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은 참 중요한 점입니다. 우리 모두 다 본래는 다 가망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의 표현을 빌면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었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셨다고 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을 뻔했던 것이 아니라 죽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신앙에는 독불장군도 없고 자수성가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금의 모습은 전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심의 결과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비방자, 즉 신성 모독자에서 출발해서 지금의 모습이 될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대해서도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있습니다. 바울의 유언서라고 불리우는 디모데후서에서 바울은 자신을 떠나간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리스계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바울은 세상을 사랑해서 데살로니가로 떠난 데마에게 주님을 버리고 갔다고 말하지 않고 나를 버리고 갔다고 합니다. 비록 데마가 사역에 염증이 났었는지 아니면 고난으로 인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힘들어서였는지는 알지 몰라도 그가 데살로니가로 갔을 때 그것은 바울이 제가 주님을 떠났다고 말하지 않고 나를 떠났다고 말하는 것은 주님은 무기력하시거나 또 그 대마를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삶을 봐도 너무너무 확고한 일이었습니다. 또한 바울은 한때 마가로 인해서 바나바와 크게 다툰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유익한 존재가 되었다고 데리고 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가를 그렇게 변화시켜 주신 주님께서 데마도 그렇게 바꾸어 주실 것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자신의 변화됨은 자신이 만든 자신의 실력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자기의 애씀과 자기의 노력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컸다는 의미입니다. 계속해서 15절에 이렇게 증가합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미쁘다고 하는 것은 신실하다, 충분하다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즉 지금 하는 이 이야기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적용되는 중요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은 죄인 중의 괴수라고 합니다.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이 무슨 뜻인가요? 괴수라는 말은 그 무슨 조폭의 대장, 보스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 괴수라는 말의 헬라어 단어가 프로토스인데 그것은 첫 번째라는 뜻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려오셔서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지금 70억이면 1번부터 70억 번까지 순서대로 세웠는데 죄가 많은 순서대로 그 중에 1번이 자기 자신이라는 겁니다. 과거에 우리나라가 그 국제통화기금 즉 IMF의 도움을 받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무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되니까 IMF를 이렇게 해석하곤 했습니다. I am fine. I am fighting. 그거는 고달프니까 그렇게 표현한 말이고 실제로 IMF를 우리말로 표현하면 이런 뜻이었다는 말을 하곤 했습니다. 아이고 미치고 환장하겠네. 오늘 본문의 죄인 중에 괴수를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I am first. 예. 이것이 진짜 IMF입니다. 예, 우리말로 예, 번역하면 아무리 생각해도 미련하고 형편없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자기 자신이 가장 악한 사람이라고 하는 고백을 과거형으로 하지 않고 현재형으로 합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다고 말하지 않고 지금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바울이 자신이 뭐가 된 줄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빚을 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 전후서는 사도 바울의 가장 최후에 쓴 서신입니다. 즉 바울은 그의 인생을 정리하면서 자신의 참회록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자기 자신을 평가해 보니까 자기 자신은 인간적으로는 아무리 생각해도 정말 형편없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의 자신이 될 수 있었음을 1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바울은 주님께서 자신을 능하게 즉 능력있게 해주셨고 충성되게 해주셨고 직분을 맡겨주셨다고 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초점을 두지 않고 그 주체가 전부 다 주님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지금의 모습이 주님의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6절에서 이렇게 증가합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께서 바울을 향해 오래 참으셨다고 합니다. 다른 말로 오래 기다리셨다는 것입니다. 이 오래 참았다는 것을 그 여러 영어 성경에서 보니까 unlimited patience. 무제한적으로 참으셨다. Perfect patience. 완벽하게 참으셨다. 또 어떤 성경에는 long suffering. 아주 오랫동안 주님이 고통당하셨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바울을 향해서 어느 일정 기간 동안만 참으신 것이 아니라 지금 사도 바울의 모습 그때까지 태어날 때부터 그때까지 참으셨다는 의미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이런 주님의 참아주심의 은총을 입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단 한 사람이라도 예외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6장 14, 1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그가 오래 참아서 복을 받았다고 합니다. 사실입니까? 하나님께서 참아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잘 모를 때에 불러주셔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시겠다고 하시고 그가 그때부터 이삭을 바칠 수 있는 믿음의 경지까지 가게 된 약 40년의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수도 없이 참았습니다.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자기 아내를 동생이라고 속이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해서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속상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아주지 않으셨다면 아브라함은 오래전에 끝났을 것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렸을 때 그렇게 고자질 잘하는 개를 보고 하나님께서 너는 싹이 노랗다 그러면 요셉은 끝나는 것 아닙니까? 다윗이 바세바 사건을 일으켰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너가 나에게 이렇게 배신할 수 있다는 말이냐. 그렇게 하고 엑스표를 그었다면 다윗은 없었을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인물들은 다 하나님의 기다려주심의 결과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좀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뜻입니다. 나 같은 인간도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역자로 쓰임을 받는데 당신들은 왜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16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기 뒤에 주를 믿는 사람들에게 본을 보이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즉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오래 참아주심의 샘플이라는 것입니다. 종종 저도 이런 생각들을 하곤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 같은 사람을 목사로 불렀을까? 배경이 좋은 것도 아니고 머리가 총명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외모가 잘난 것도 아니고 말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성격도 느리고 뭐 하나 제대로 할 줄 아는 것이 없는데 왜 나 같은 사람을 불러서 이렇게 목회를 하게 하셨을까? 한때 제가 하나님께 참 원망도 많이 했습니다. 왜 이렇게 힘들어하는 사람을 불러서 이렇게 고생을 시키느냐고, 하고 싶은 하는 사람 좀 불러서 편안하게 하면 얼마나 하나님도 좋으시냐고. 그러나 누구든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만 하면 하나님의 좋은 통로가 될 수 있는 샘플이 될 수 있다고 제가 수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며 평생을 살아가지만 하나님도 우리를 그토록 오랫동안 기다려주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요 용기요 소망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기다리는 한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유부단하고 하나님을 잘 기다리지 못했던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과 복의 사람이 되어가도록 기다려주시고 유혹에 연약한 다윗을 기다려 성군으로 세워주시고 자기의 야망에 사로잡혀 있던 사울을 기다려 바울로 만드시고 또한 여러 사람들을 불러서 위대한 사도가 되게 하신 주님께서 우리도 불러주시고 우리를 기다려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역시 매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려주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을 때에도 하나님의 오래 참아주심을 기억함으로 다시 한번 용기를 내게 해주시고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더욱 진실하게 하나님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아무리 좌절스럽고 절망에 빠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려 우리를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고 마시는 분임을 믿게 하셔서 하나님만 신뢰하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기다림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